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슬기로운 N잡생활의 정의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책은 스콧 애덤스의 열정은 쓰레기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스콧 애덤스라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책인데요. 이분은 우리에게 딜버트라는 4컷짜리 만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만화를 짧은 콘텐츠로 압축해서 만드는 일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분이 직장인이기도 했는데 직장인이면서 만화가의 포지션을 갖는 소위 말하는 선구자적인 엔잡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투잡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갖추고 계셨고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골랐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느끼는 상황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느끼도록 이 책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정에 속지 마라. 실패는 당신의 친구다.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착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에너지를 관리해라. 뭐라도 좀 배워라. 심리학은 삶에 유용하다. 사실은요 여기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열정에 속지 마라 라는 얘기는 열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말라는 얘기로 일단 저는 이해를 했고요. 실패는 당신의 친구 라는 얘기는 굳이 뭐 말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라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표는 목표대로 놔두지만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동적인 활동을 구상하는 데 내 노력을 더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싶다 혹은 뭐 블로그를 하고 싶다면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블로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팟캐스트를 할 때 그냥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 자신을 세팅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착한 이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로 투 원이라는 책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테이커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제가 지금 살짝 잊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약간 기버의 형식을 띈 사람이 되어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책 이름 생각났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인데요. 착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내 이익을 여기저기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관리하라는 거는 하루에 내가 쓸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으면 그냥 바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발전하려면 당연히 뭘 배워야 될 거고 심리학은 삶에 유용하다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심리학이라는 가치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내 제품을 소개하거나 상품을 홍보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심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부터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서문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제목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그 말하고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해서 좀 재밌다는 생각에 인용을 했는데 읽어드리면요. 일관성은 진실을 드러내는 최선의 지표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나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 라는 증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면 이거를 꾸준히 한 활동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그게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권하는 게 블로그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아이폰으로 녹음을 하더라도 혹은 갤럭시로 녹음을 하더라도 간단한 수준의 팟캐스트를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메인 콘텐츠의 형식이 팟캐스트인데 이게 유튜브로도 송출되고 팟캐스트로도 나갈 거지만 그런 일관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내면 방문자 수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시죠 라고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활동 가운데서 내 채널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갖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을 우리가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서두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두 가지 성공 모델, 뭐 목표와 시스템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어드리면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는 목표지만 계속해서 창업하기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시스템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실행 지침은 무조건 작게 쪼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창업하기라는 게 최소의 수준으로 우리의 실행 지침을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하고 꾸준히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사업에서 100만 달러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이 책의 저자인 스콧 애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요. 분명히 해보자. 목표는 달성하면 끝나는 것이고 시스템은 차근차근 해나가면 더 좋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예상 아래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시스템에는 또 데드라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보통 데드라인을 세우죠. 유튜브 구독자 만 명을 1년 안에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월 수입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더 벌겠다. 대신 그거를 6개월 안에 벌자라 1년 안에 벌자 이런 목표들을 다들 세울 건데 이 목표는 달성하게 되면은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이 목표를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끝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에 블로그 글을 하나를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이틀에 하나씩 올리는 걸 시스템화하자 라는 거는 이거는 끝이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수레바퀴가 끊기는 순간 수익의 구조도 바로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원하고는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불로소득으로 주어지는 게 사실은 없어요. 흔히들 우리가 건물주를 되게 부러워하는데 건물주조차도 사실은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거 임대 줄 때 여러 가지의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월세를 안 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일을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얻어가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건물주가 되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써서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표는 달성되면은 끝나지만 우리가 이러한 좋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버는 수익 구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가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조언 중 하나는 바로 성공하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뻔한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아까운 엄청난 말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편한 일은 없거든요.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요 사례로 가장 들고 싶은 게 블로그 기자단인데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혹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고하고 사진을 그냥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그냥 블로그에 올려만 주면은 저희가 뭐 건당 5만원씩 혹은 아니면 뭐 10만원씩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포스팅을 보통 기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자단이 흥행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체험단을 하려면 제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 제품의 단가가 되게 높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30만원짜리 세탁 리뷰를 하고 싶다. 뭐 물론 30만원짜리 세탁기면은 저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세탁기를 만약에 100명한테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하는 것만 300만원을 쓰잖아요. 뭐 물론 원가는 그거보다 낮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택한 게 체험한 것처럼 비슷하게 원고를 쓰는 사람들을 여럿을 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원고를 생산한 다음에 정말 관리가 잘 된 블로거 분들에게 내 콘텐츠 를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게 기자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블로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꿀과 같은 겁니다. 그냥 실제로 내가 그쪽에서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진짜 주고요. 그리고 내 포스팅이 운이 좋아가지고 검색 최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이것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포스팅이 많아지게 되면 내 블로그의 장기적인 레퓨테이션이 망가지는 거예요. 명성이 망가지거든요.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정말 제대로 팔려고 하는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블로그를 통해서 막 쌓아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자단을 통해서 뭐 건강식품 광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뭐 제품 광고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은 얘는 뭐야? 광고하는 애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블로그에 관심을 끊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블로그 행동 자체가 내 블로그를 저품질이라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간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다가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블로그가 아무리 글을 써도 검색에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저품질 블로그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좀 피하고 싶다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콘텐츠를 접하시는 분들도 피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날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강력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주로 듣는 팟캐스트 중에 Think Media라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팟캐스트에서 그 주인공인 션 캐널이라는 분이 내가 성경에서 배운 비즈니스 원리 해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요. 내 reputation, 그러니까 내 명성을 짧은 기간에 벌 수 있는 돈 때문에 망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혹을 금전적인 걸로 단순히 치환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 브랜드를 활용해서 돈을 버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에너지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와 관련 된 내용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차분하고 집중된 에너지다. 개인적인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충분히 자는 등 당연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장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주말부터 계속 화장실을 많이 가고 막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몸에 물이 빠지고 탈수 증상이 생기니까 막 세상 만사가 다 귀찮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리고 쉴 때는 쉬는 걸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충전을 해놔야 제대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영상이라든지 콘텐츠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침형 인간이 좋다, 그래서 이런 아침형 인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반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차있고 그리고 제일 쌩쌩하다는 거에는 동감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처리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저도 팟캐스트 콘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지금은 저녁 때 요거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촬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 때랑 저녁에 녹음을 하고 콘텐츠를 촬영할 때랑은 굉장히 이 간극이라든지 피로도의 차이가 큽니다. 아침에 할 때는 그냥 정말 생생하게 여러 가지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은 뭔가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리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조금만 내가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책으로 제가 이전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크리스 베일리의 그들이 어떻게 해내는지 나는 안다, 영어 원제로는 프로덕티비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인 하이퍼 포커스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산성과 에너지와 관련된 너무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보는 분들께 무조건 생산성 관련해서는 추천하는 책이니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화와 최적화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쉬운 길을 택하는 데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더욱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냥 이걸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적화는 약간 좀 반대인 게,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어떤 게 꼬이게 되면은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돌아오지만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마인드가 굉장히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약간 정치를 하고 본인이 어떤 정보를 쥐고 안 놓으려고 하면서 약간 본인만 유지하려고 하고 밑에 여러 가지의 소식들을 안 내리니까 팀원들 나름대로도 답답해서 약간 좀 말라가는 그런 방식의 팀 운영이 될 방식이 되게 크고요. 그런데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오픈을 하고 주변의 팀원들이랑 나누면서 아이디어 모아서 이거는 이렇게 우회를 가더라도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정책을 이렇게 세우자 라고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관리할 때 사실은 단순화를 하는데 에너지 관리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좀 얌체 같은 습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이런 단순화를 계속하게 되면서 내가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되게 큰 낭패를 겪게 돼요. 왜냐면 단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누구한테 물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행정적인 것들만 처리를 하고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퇴직 권고사직 1순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했을 때 얘는 얘보다 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려면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귀찮아지는 상황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AI 교육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제품에 대한 전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사업부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면 저는 한순간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는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화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적화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업무를 해야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거 문장으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사업에 착수한 사람들은 80%만 완성된 상품을 내놓고 대중들의 반응을 살피기도 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나중에 개선해도 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완벽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완벽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완벽주의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완벽주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주의를 발휘를 해서 내가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제품은 완벽한 게 아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완벽한 제품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내놓는 순간 그 제품은 완벽하지 않은 제품이 되어버려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원하는 성과가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블로그 포스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그런데 여기에 에서는 지금 80% 완성된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완성도만 되더라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건 어때?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치고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 자체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드네, 부담이 안 가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스킬을 무의식 중에 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똑같이 80%의 성과를 내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봤을 때는 처음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는 뭐 1.5배, 1.6배, 뭐 2배 이상의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콧 애덤스라는 저자가 이 80%의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 만화를 한 시간 안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가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면 몇 년 전부터 나는 필요하면 한 시간 안에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왔다. 나는 처음부터 가장 편한 방식으로 딜버트를 그려왔고 작업 과정을 계속 간소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작업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줬고 그래서 나는 만화를 그리고 나서 작가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일도 처리한 뒤 자유롭게 블로그를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등 삶을 즐긴다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죽이려든 밥이든 빨리 끝내잖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내 콘텐츠를 혹은 내 성과물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놓은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저도 회사에서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해외 대비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목차를 짜다가 저도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상대 사업부의 팀장님과 과장님께 굉장히 미안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다음부터는 좀 1단위로 혹은 시간 날 때마다 빠르게 연락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심도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속도를 높여서 논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뭐 브랜드 네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던져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또 미팅을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만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에 대비한다면 한 80% 정도 되는 성과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뭐 90%, 95%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00%의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한 80% 정도의 에너지만 쓰는데 대신 이게 꾸준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평범한 분인 것 같은 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90년대 초 딜버튼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회사를 당장 그만둬도 좋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까지 그림을 그렸고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감옥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에 시달렸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내내 또 그림을 그렸다. 내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은 무척 제한돼 있었으므로 그림을 그리는 손에 무리가 갔다. 손을 혹사시킨 대가는 컸다. 펜이든 종이든 쥐기만 하면 새끼손가락에 경련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림 그리기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딜버튼은 그런대로 성공했는데 이분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지금 제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시 한 3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도 보통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쯤에 눈을 뜹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책을 읽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팟캐스트 콘텐츠를 만들거나 블로그 글을 쓰거나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콘텐츠를 열심히 만드는데 이 부분을 100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게 되면 저는 회사 가서 일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약간 세컨드 잡이라고 해야 될까? 투잡, 쓰리잡, 소위 말하는 N잡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요, 많은 엔잡러들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주 소득 소스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시간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만큼 성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그거만큼 또 답답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벌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한 달에 뭐 몇백 정도의 추가 수익이 더 생겨요. 요 정도 수준이지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예전에 고민했던 것들은 명백했거든요. 한 달에 내가 10만 원 정도를 더 버는데 내가 이 정도의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10만 원을 버는 게 합당한 건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것들을 최근에 다 리뉴얼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는데 저는요 이거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은 엔잡러로서 해피한 상황인데 저자분은 초창기에는 뭐 4시에 일어나서 퇴근 전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썩 괜찮은 성공은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른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핵심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가라 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스페셜리스트라는 말하고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페셜리스트는 상위 뭐 5%, 4%, 3%, 2%, 뭐 1% 이거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특성상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보다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재능이 두 개 이상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방향으로 성공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사례가 딜버트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을 잘못했네요. 딜버트가 아니라 스콧 애덤스잖아요. 그렇죠? 이 스콧 애덤스는 딜버트라는 만화를 그리는데 본인은 엄청나게 만화를 잘 그리는 만화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본인이 상위 25% 이상에 드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걸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상위 5%나 완전 엘리트는 또 아니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25% 안에 드는 두 개의 재능이 합쳐졌더니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내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각각의 전문 영역이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콘텐츠 형식으로 만드는 걸 잘하거든요. 글 쓰는 거를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콘텐츠 촬영이랑 팟캐스트 녹음하는 것도 경험이 많아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제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을 했을 때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능력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재능이 뭐 상위 뭐 5%, 4%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한 4분의 1 정도의 수준 이상이면은,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조금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 책의 저자인 스콧 애덤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세계를 돈이 아닌 시간과 포커스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는 슬롯 머신이라 생각한다. 돈을 넣어야 하는 슬롯 머신은 장기적으로 그 누구라도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선불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드물지만 확실한 당첨금을 내놓는 슬롯 머신을 행운이 따라올 때까지 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세계를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과 포커스 그리고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돈을 이렇게 빠친코에서 막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바닥나고 망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도박장이 운영되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잃게 돼 있습니다.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돈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만큼 시간을 써가지고 성과를 내느냐라고 하는 시간 효율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내 포커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변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는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가라는 건데, 이 집중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익히게 될 스킬은 달라질 거고, 그 스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도 당연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들을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마련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콧 애덤스의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을 리뷰를 했는데, 사실은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게 열정이 쓰레기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열정은 쓰레기다라고 하지만 책 군데군데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쓰레기다, 대신 시스템은 좋은 거다 라는 부제가 붙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의 재능을 익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능들을 활용을 해서 내 열정을 투자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수입이라든지 기타 브랜드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책은 스콧 애덤스가 쓴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시는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